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와서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곱 재앙 시리즈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7대접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인 재앙에서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은 보다 철저하고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이 삽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이후로 남은 내용들은 악의 도성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이제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지체하실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지막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최후 항복을 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그 결과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의 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를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대접재앙을 위한 무대 설정과 같은 준비 사항이었다면 이제 본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그 대접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재앙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대접재앙입니다. 5에서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사탄의 보좌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일곱 가지 대접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독종 재앙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앙의 대상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대단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작은 정보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재앙이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재앙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축복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한 가지의 세트죠. 두 번째 재앙은 이 대접재앙이 바다에 쏟아집니다. 세 번째 대접재앙은 이것이 강에 쏟아지고 물의 근원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강에 물의 근원에 피가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이 악인에게 동일하게 그 죄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 피가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값 없이 주어진 우리에게 거저 받게 된 선물인 것이죠. 네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을 해에 쏟게 되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마블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 시리즈에 보면 그 악당이 이렇게 핑거 스냅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죽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오늘날의 과학적인 이해와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태워진다라는 이 내용에서 해가 권세를 받다라는 이 단어는 신적인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하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인생들은 결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선택을 고수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직접 쏟아 붓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심판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온통 혼돈과 흑암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령이 굳어져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대접재앙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이제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들이 용이 사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모든 이단들을 다 모아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지만 이 전쟁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오는 위협 앞에서 사탄은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하르라는 언덕이란 말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묵깃도라는 지명의 합성어입니다. 즉 묵깃도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구약에서 대단히 전쟁이 많았던 격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은 대단한 격전지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주님의 재림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인류의 미래에 있을 무서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자면서 동시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제가 새벽 2시 반에 자면서 깨서 오늘 또 잠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 반부터 4시까지 또 잠깐 잠을 잤는데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도적이 집으로 쳐들어오는 꿈을 두 번이나 꿨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도적이 왔는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굳고 목소리가 굳고 또 행동도 굳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주님이 오실 날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있지 못하더라면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라면 영광스러운 옷을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지향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되었다. 모든 것이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파괴하는 최종적인 지진입니다. 여기서 세 갈래의 파괴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숫자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이며 완전수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큰 우악이 떨어지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성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재정, 자녀의 문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며 몰락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식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며 겸손하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또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시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철저하게 깨어 계시고 또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온전한 선물들을 받으시는 이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